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행보는 미리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 잊은 것처럼,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배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시차적으로 해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아주 절망스러운 고민을 안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뚫고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샬롬의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샬롬의 인사를 받을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 누우셨고 이제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이 위협과 위험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과는 거리가 먼 정말 극히 어려운 자리에 이 제자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이 샬롬의 인사를 한 예수님의 인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인사였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인사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인사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뻐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뵌 제자들은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제자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불린 이 도마가 이때 이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의 손을 보고 그 손가락을 내가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사실은 만지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실체를 내가 만지고 확인하여서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이 인정과 이해를 끌어내기 전까지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에 아주 철저한 벽을 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보면 이 일이 있은 지 여덟 해가 지난 후에 왜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8일 동안 이 분란하게 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8일 후에 이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다시 샬롬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해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실체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비로소 토해내게 됩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는 신약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떠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능력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과 연관되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은 알지만 감히 두려워 아뢰지 못하고 그 옆에 서 있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숯불을 준비하여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하여 내가 부활하여 살았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바로 보고 깨닫게 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후에는 죽은 사람이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사의 불변의 진리보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자신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이고 사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주를 온전히 배웠고 예수의 부활을 내다봄으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죄 있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거짓이 담기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증언하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곧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이나 신화나 아니면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에 이 일의 증인의 자리를 내가 자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보았느냐라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해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맨 처음 개바에게와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 이를 실제이고 사실이고 역사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의 삶,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그리고 복음 안으로 부름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확실한 삶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모르니 내가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고 비밀로 묻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누구 알려주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전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 안에 확인받고 또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저주의 십자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제자들이 붙들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사실이, 그 실제가, 그 역사가 자신의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메인은 삶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어주셨지만 죄 없으신 이를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생명과 그 영광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부활의 증인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안 좋은 일들을 좋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리게 하거나 아니면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가 매달렸던 저주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과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불의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악독과 분냄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음란함과 탐욕과 그 어떤 것도 내어내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부활의 능력에 덧입어 부활의 증인의 삶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예수를 다시 깊이 만나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점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의심에 찬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주님의 실제와 역사가 내 삶을 붙들고 있기에 내가 이 세상에 미혹되거나 시험받지 않고 여기에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의 많은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광을 만들어내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부활의 삶으로 바뀌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내가 목숨을 걸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워하여 숨어서 지내는 제자들의 모습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으로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꾸어 내실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를 꺾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는 자리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매해 보내는 부활절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하나의 이벤트요 하나의 놀이거리로 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이상 우리는 죄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저주스러운 운명과 모든 사슬들이 다 깨어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감사와 이 기쁨 가운데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어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다, 저 증인들의 삶을 보니 그것이 실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을 처절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경험한 것을 온전히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 섰을 때에야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갖는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와 영광된 것들을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또 의심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부활의 의미와 내용들을 잘 붙들고 믿어 부활의 은혜에 덧입혀 부활의 삶을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활의 삶의 증인으로서의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찬송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